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윤슬 자매님, 안나 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마야 선교사님 가정의 소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부에 있는 이집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같은 큰 고대 이집트의 왕들의 무덤을 떠올리실 것 같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긴 강, 나일강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 속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곳이고요. 또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왕이 다스리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릴 때 피난을 갔던 나라로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집트에 대해 또 어떤 것들을 알고 있나요? 오늘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소식을 듣기 전에 조금만 더 그 땅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나자매님께서 이집트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편지를 보내주신 마야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하는 큰 나라입니다. 유럽과 경계를 이루는 지중해와 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계를 이루는 홍해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네요. 우리와 상당히 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입니다.
네,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도 이집트는 세계의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토록 고대 시대 시절부터 중요한 지역이 되었던 이유는 역시 위에서 말했던 대로 세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줄기 덕분에 비옥한 강 주변 땅에서 예부터 농경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중요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집트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놓고 다시 생각해보면요. 일단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요. 경제도 가장 발달하고 시장도 가장 큰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급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모리타니아 또 모로코 같이 이집트도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어서 사막지대가 대부분이지만 큰 나일강이 이집트를 가로질러서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 주변에서 예부터 비옥한 땅을 선물받은 나라, 그래서 풍요로운 이집트입니다. 이 중요한 나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사용받고 있는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편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술 자매님께서 선교사님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네, 함께 읽어볼게요. 카이로 외곽의 한 선교원에서 수단 난민 여성들과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선교원에서 수단 난민 기독교 유치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좋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어지고 또한 유치원을 통해 함께 섬기는 사역자들이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손모아 주세요. 몇 년 전부터 남조선 사역자가 하는 수단 난민 기독교 초중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슬람교도인 학생들에게도 매일 예배와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을 시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전쟁으로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살든지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서 근근히 지냅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그 아픔이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좋은 군사들로 자라고 세워지도록 선모아 주세요. 이집트 교회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제자 훈련을 팀으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청년들이지만 남편 나딜과 함께 이 청년들을 위한 마음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팀 안에 한 마음이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선교사님께서 수단 난민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사역, 그리고 다른 사역자가 설립한 초중학교에서 수단 난민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 있으십니다. 수단 난민들에 대한 내용을 몇 달 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단은 이집트 바로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수단은 본래 나라 안팎으로 전쟁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법 잘 극복하고 성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에 수단 내부의 사설 군사 조직이 정부군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천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고 주변 국가들로 피신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150만 명 정도가 이집트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내전이 끝나지 않았나 보네요.
맞아요. 국제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반군이 난민촌, 주변 시장, 그리고 병원을 급습해서 아이들을 포함해서 2천 명 이상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무기력한 난민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그 난민촌을 급습했다니 집단 학살을 벌였군요. 너무 잔인하고 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단은 과거에도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많은 전쟁으로 아픔을 겪다가 결국 2011년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다른 나라를 세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내전은 그 중에서도 북수단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북수단은 이슬람교가 남수단은 기독교 신앙이 각각 주요 종교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종교의 차이로 인해 싸움이 시작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기독교 인구가 대부분인 남수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수단이라는 나라는 참 안타깝습니다. 분단된 지 80년이 되어가는 우리 한반도를 떠오르게 하는군요.
네, 그렇네요. 절묘하게도 수단이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겪는 상황과 유사해 보이네요. 사실 수단은 분단되기 전에 영국의 통치를 받았었는데요. 영국의 식민 지배가 끝나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거든요. 정말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마야 선교사님께서 이집트에서 사역하신 게 20여년이 넘었다라고 하십니다. 몇 해 전에 외국인 남편 사역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셨고요. 그러니 선교사님은 수단 내전으로 이집트 땅으로 밀려 들어오는 난민들의 상황을 초기 단계부터 보시게 되셨고 여러 선교팀들과 연합해서 문화사역원 그리고 최근에 유치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까지 섬기고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선교사님께서 사역하는 땅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난민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수단 난민들을 향해 사역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옮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방금 읽어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만을 위한 민족 신이 아니시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지고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복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을 위해 복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우리에게 복주셔서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더군다나 선교사님이 있는 땅이 바로 그 애굽이네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땅입니다.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에 나그네였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선교사라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나그네입니다. 선교사님도 나그네, 수단 난민들도 나그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수단 난민들을 향한 열정이 남다르신데요. 유치원, 초중학교, 난민 여성들을 위한 모임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열심을 내실 수 있으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윤슬 자매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나누셨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야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전쟁으로 나라를 도망치듯이 나와서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북수단 난민들, 특히 엄마와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기독학교에 다니는 수단 난민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그들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을 섬기시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믿음을 매일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나자매님께서 이어서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란, 시리아, 예멘 등의 중동 땅에는 전쟁으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과 좌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동 땅에 주님의 놀라운 화해와 평강이 속히 오도록 간구 부탁드립니다. 저의 엄마가 눈이 멀어지는 희귀병을 앓고 계신데 이제는 거의 안 보이시고 허리 협착으로 거동이 거의 어려워져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 봄에 엄마가 결국 실명이 되고 쓰러져서 갑작스레 한국을 방문하여 간호를 하고 집을 옮기고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4개월간 집중하여 돌보면서 부모님이 너무나 위로를 받으셨고 감사하게도 엄마가 희미하게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눈과 허리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도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간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신문을 보면 중동 땅의 정세가 정말 많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선교사님은 가까이에서 이 전쟁들을 계속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느끼시면서 그 기도가 더 간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신문을 보게 되면 폭탄과 미사일이 학교와 병원에도 떨어지고 해서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더군요. 어떤 면에서 분노도 느끼고 또 너무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전쟁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일 수도 있지만요.
네, 저도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이번 중동에서 일어나는 폭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무력을 통해 악한 세력들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요청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중동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교사님께서 선교지로 가신 지 20년이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선교사님을 남조선에서 선교지로 떠나 보내셔야 했던 가족들, 특히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사랑하는 딸이 선교지로 나간다고 할 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셨겠지만 그 마음속으로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러게요. 저희 아내는 위로 오빠가 둘이 있고요.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막내딸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가정이 선교지로 나갔을 때 그 뒤로 말이 없어지시고 얼굴이 어두워지셨다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아내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옆에서 많이 울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물론 지금은 다시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딸이 한국에서 가까이 지내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지내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선교사님과 아이들, 그 가정이 겪을 어려움만 생각했는데요. 한국에서 선교사님을 선교지로 보내드린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은 그토록 힘든 과정을 겪고 있으시군요. 잘 몰랐습니다.
저도요. 목사님 가정도 선교사로 해외에 계시는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을 겪어내셔야 하셨군요. 단순히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지에서 마야 선교사님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력을 잃어가시는 엄마 곁에서 4개월을 함께 해드렸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오셨다고 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선교사님의 마음 또한 느껴져서 먹먹해집니다.
네, 그렇네요. 이 또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선교사님께서 기도편지 말미에 기도 부탁하셨던 것처럼 선교사님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안나자미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중동 땅의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서로 폭탄과 미사일을 통해 죽이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병원과 학교가 폭탄을 맞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중동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그 땅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야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을 그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된 수단 난민 여성들, 그들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마야 선교사님께서 그 나이 많으신 두 분 부모님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선교지로 가신 만큼 주님께서 특별히 남조선에 계신 선교사님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선교사인 딸과 사위를 축복하여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두 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요? 혹은 오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한 번씩 돌아가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전쟁 때문에 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단 난민들을 통해 또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악한 죄의 속성에 복종해서 선택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약한 자를 돌보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은 저에게도 또 이 소식을 듣는 우리 북조선 성도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믿음을 더 굳세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중동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계의 많은 아픔, 기근, 전쟁 등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분단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해 주실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참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북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의 선교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께 힘과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9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환난 당한 자의 피난처시오 고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주여 주께서는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강건히 서서 어두움 속에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북조선의 형제 자매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예수님께서 4천명을 먹이시는 말씀을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사흘 동안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다른 필요들도 돌보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9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영광과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때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지금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더 크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니 주권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모두 되게 하소서.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가장 복된 날이오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천지 지은 주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인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사계절을 주셔서 씨를 뿌리고 가꾸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절을 맞아 때에 맞게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알아가는 저희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의 소리 또한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맘 다해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각 성도의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말하고 있는 이 계절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열매들로 가득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맺혀있는 열매를 어찌 부정하리요. 죄인들이 자백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풍랑치는 바닷속을 지나고 있을 때일수록 더욱 깨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담대하나 겸손하게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영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되 작은 자들 앞에서 돌이 아니라 예수 사랑의 사랑을 붙들고 품어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늘의 문도 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어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백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백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히 여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잠언입니다. 잠언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혜가 담긴 짧은 격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잠언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지혜구나. 두 번째로는 짧은 격언들이구나. 그러면 지혜는 뭘까?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느냐가 바로 지혜이고 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짧은 격언들이라고 했으니까 잠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잠언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뭐 가정이나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짧은 격언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언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저자는 누구인가?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요. 잠언 22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세 장을 쓴 이가 지혜자를 제외하면 다 왕들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 왕, 아굴 왕, 르무엘 왕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왕의 문서라고도 해요. 신명기 17장 우리 18절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아멘.
네,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읽어야만 했어요. 율법을 꼭 알아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왕들은
다른 나라 왕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꼭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다 두고 읽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멋대로 통치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왕들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다 두고 늘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잠언은 이스라엘 왕만 알아야만 하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전수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잠언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북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잠언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잠언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1절 상반절에 나의 법, 1절 하반절에 나의 명령, 3절 상반절에 진리가 나옵니다. 즉 주님의 법, 명령, 진리를 따르면 2절 상반절에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축복의 상징이 장수입니다. 이뿐인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특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남조선에서 북조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못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분명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하면,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내 마음으로, 3절 하반절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면? 순종하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이 있고 주관적인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나? 물론 성경은 한 가지죠. 객관적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말씀의 성격은 객관성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라고 부인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러나 또 말씀의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주관적인 부분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의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에 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설교를 듣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만 붙잡아 보세요. 사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북조선에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만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하루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되뇌어 보세요. 한 주 동안에 생각해 보고 되뇌어 보세요. 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한 주간을 살면서 묵상해보고 기억해보고 또 그렇게 한번 살려고 적용해보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버겁지 않은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감동이 된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말씀만 붙잡는데 어떤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즉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볼 때 순종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중히 여기신대요. 제가 저도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도 이렇게 영향력을 주었던 분이 계세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양육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았겠죠. 제가 이제 20대 때 교회에 참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도전을 주고 또 이렇게 양육했던 저를 양육해 주었던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또 많이 하세요. 실제로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말들이 그냥 개인이 하는 말처럼 들리지는 않았어요. 뭔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자주 했는데 하루는 그 형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불현듯 그 형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호야,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감동이 되고 저의 마음을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 저는 이 말이 가장 내 인생에서 좋아요. 이 말을 들으면 저는 힘이 나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살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날에는 정말로 힘이 나서 정말 잘 사라져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힘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순종의 힘은 아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나를 귀중히 여기시는 거야. 라는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감격과 감동의 힘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긴 감동이 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참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백호 목사님이 우리 북조선연합교회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백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또 지혜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보다 성경 말씀의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들이었으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지혜가 없었으므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식은 많았지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호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9월 28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